이거를 몇 개를 다음 걸로 좀 밀어야겠다. 이게 늘 이래요. 늘 애플 이벤트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진짜 그 다음이 문제.
뭔가 밀리는.
네, 밀린 거를 또 해야 되니까 이거를 다음 걸로 미루고. 이거는 미루고 나머지는 오케이고. 아, 그놈의 러브버그 참. 익충이라 그래서 웬만하면 안 잡으려고 그러는데 어딘가 집이 새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저 뭐야 가택 침입으로 간주하여 그 시기.
저희 집도 뭐 비슷하게.
네.
지금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집 천장 천장 형광등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 지금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좀 끔찍한 모습이 해마리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그래갖고.
모기보다 빛에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애들이.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팔로업이 많아요. 팔로업도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 일단 저희가 그 IO 저 조니 아이브의 듣도 보도 못한 스타트업 있었는지도 몰랐는 스타트업이 갑자기 오픈 AI 인수가 됐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 문제 그 IO 페이지가 지금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상표권 심해 소송이 지금 들어온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 실제로 비슷한 이름의 이제 여기는 IYO인데 이게 무슨 뭐 그런 약간 보청기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근데 구글에서 이제 분산, 그러니까 왜 구글이 이제 문샷이라고 해서 지네들이 여기는 이제 돈 벌 건 아니지만 뭐 이런 다양한 기술 연구를 위해서 뭐 이제 그런 자회사들을 두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뭐 웨이모도 그쪽에서 나온 거고 뭐 등등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기 중에 하나가 이제 IO인데 여기 IYO예요. 근데 발음을 하면 IO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지금 그거를 싸우고 있다고 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거에 이제 좀 약간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부러 구글 IO를 엿먹이려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런 거 검토도 안 하고 이제 뭐 이런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싸질러 놓은 거다.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팔로업은요. 이것도 짧은 거예요. 바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는 게 또 연장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 지금 또 75일 연장됐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가 이걸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예요. 뭐 경제도 말아 쳐드셨죠. 뭐 지금 뭐야 또 뭐 지금 저쪽 저 뭐야 중동에선 전쟁도 하셔야 되죠. 이러니까는 뭐 네. 뭐 자기 말로는 이제 평화의 다리를 놓겠다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치고 있긴 하지만 뭐 CR도 안 먹히는군요. 네. 뭐 그래서 또 네. 연기가 돼서 또 75일 또 됐고요. 제 생각에는 한 4년? 4년? 4년이죠. 미국은 4년 동안 계속 이럴 것 같아요. 4년 동안 계속 이러다가 그냥 없던 일 아마 이제 다음 정권 바뀌면 또 없던 일 될 겁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할 새로운 정보가 나오든지 뭐 하여튼 네,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딱히 추가할 일이 없죠? 네. 아마도
네. 뭐 할 거는 없고. 네.
그다음은 티빙 웨이브의 합병 얘기인데요. 전해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별거는 아니고 이제 계속 합병하네 만에 얘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합병을 하겠다라고 심사를 받았는데 공정위원회에서는 이제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이제 요금제가 같은 경우에는 뭐 현행 요금제를 유지를 해야 되고 신규 요금제를 이제 통합해서 발표할 거면은 이제 내년 12월 말까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 실시간 방송 채널이나 야구 중계 선호도가 높아서 뭐 이 두 회사가 합쳐지더라도 다른 서비스로 옮겨갈 가능성이 적다라고 봤대요. 그래서 이제 조건부 승인을 해줬고 이제 이게 결국 대체제가 없다는 얘기 기는 한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는 합병을 승인은 해줬답니다. 조건부 승인은 해줬고 이제 여기서 남은 거는 저기 티빙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저기 KT에서 승인에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봐야 되긴 하는데 그 뭐 이번에 보니까 그 W 요금제 나왔더라고요. 웨이브랑 티빙이랑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요금제 나와서 요금제 하나 구독하면은 이제 계정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충전이 되는 뭐 그런 효과인데요. 요거는 지금 요금제 가격을 봤을 때 조금 조건들이 좀 특이해요. 티빙 웨이브 W 요금제 보면은 요금제가 네 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기 뭐야 슬림 요금제는 9,500원이고 이거는 이제 저기 웨이브에서는 SBS를 볼 수 없고요. 티빙에서는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나 뭐 기타 뭐 유료관 서비스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려면은 각자 따로 해라.
네. 그리고 이 슬림 요금제를 하면 티빙에서는 광고가 나오고요. 웨이브에서는 저게 광고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웨이브는 이 요금제를 쓰면은 TV가 안 나와요. TV에서 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티빙은 또 TV에서 나오고요.
좀 통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요금제가 이제 13,000원짜리 더블 베이직인데 요거는 이제 애플 TV 플러스만 안 나오고 SBS만 안 나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TV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웨이브는 TV를 못 봐요. 이제 요 요금제는 티빙만 TV를 볼 수 있고요. 둘 다 이제 광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요금제가 이제부터 통일이 되기 시작해서 네, 고화질도 볼 수 있고 여기 똑같이 뭐 애플 TV 플러스랑 웨이브 SBS는 못 보고 뭐 그 다음에 뭐 기계 제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브만 SBS를 못 보고 이제
SBS는 진짜 뭐가 있는 거예요?
아 SBS는 요 넷플릭스랑 계약을 해가지고
맞다.
넷플릭스에
그렇지.
SBS관이 생겼어요.
왜 말을 해놓고 그게 뒤늦게 생각났네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꼬꼬무랑 이런 애들이 다 넷플릭스로 가긴
했죠. 들어가 있죠.
네. 맞네.
그리고 이제 뭐 동시 시청도 그렇고 조금 웃긴 게 그거예요. 광고 요금 그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일 싼 요금제에서는 티빙 두 대 동시 시청이 가능한데 베이징 요금제로 한 단계 올라간 요금제에서는 티빙을 한 대밖에 못 봐요.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 그 계정들의 뭐 데이터 잔재들을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제대로 뭔가
꼬인 것 같은.
이게 약간 만약에 얘네 제 생각엔 이거를 좀 급하게 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딱 봐도.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제 생각에는 얘네들이 승인 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나 만약에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통합 요금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을 텐데 뭔가 이게 체계적으로 준비가 된 게 아닌 것 같은 약간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사실 요금제 이거 내기 전에 그냥 앱을 합치는 게 더 빠르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아니면은 뭐 이제 컨텐츠를 주고받거나 하는 게 빨랐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정말 합쳐진다라는 뉴스가 이제 막 확 뜨니까 이 노 좀 저어보자 하고 땡겼는데 이렇게 된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말쯤에 연간 이용권을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티빙 연간 이용권을 끊어놔가지고 얘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봤더니 네, 환불 안 해준다고 해갖고 남은 기간 는 그냥 이제부터 요금 매달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일단 좀 웨이브 굳이 안 보니까 일단은 안 옮겨탔고요. 요금제 정책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또 합쳐지면은 이거마저도 가격을 이거보다 더 높일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얘보다는 낮춰야 돼.
당분간은 눈치 보여서 못 올리겠죠. 당분간은. 근데 모르지 또. 뭐 혁신을 글쎄요. 저는 아직도 이게 지금 둘이를 합하면 넷플릭스를 뛰어넘게 되는데 테크니컬리 딱 봐도 과연 예. 네.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그거 있으니까 그 스포츠가 있으니까 그걸 때문에 옮겨갈 가능성이 낮으니까 이게 독점이 아닐 이게 조금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뭐 네 그래요. 그다음은 좀 고깃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콜 오브 듀티 이제 모던 워페어 시리즈 지금 이제 리부트를 해서 벌써 리부트 시리즈가 3편까지 나왔는데 4편이 지금 루머가 떴어요. 루머가 이거 사실 좀 됐습니다. 이 루머는. 근데 그 4편이 정말 모던 워페어 4라고 하고요. 그 배경이 한국이 될 거라고 하고 그래서 플레이어가 뭐 국군 장병 플레이어 중 하나가 국군 장병이고 뭐 판이 적으로 등장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사실 콜 오브 듀티가 옛날에 이제 어드밴스드 워페어인가 그 거기서는 이제 프롤로그에서만 이제 그 무슨 서울을 배경으로 해갖고 뭐 저 북한군을 싸우는 그런 미션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게임 전체가 그 배경으로 간다라는 그런 루머 워페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모던 워페어 4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해외에서도 그냥 4로 홍보를 할 거다 뭐 이런 건데 재밌네요. 뭐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사실 콜 오브 듀티에서 언젠가 만약에 현대전 베이스로 하면 언젠가는 다루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최소한 뭐 6.25 전쟁 배경으로 한번쯤 캠페인 미션을 다룰 법도 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안 한 것도 네. 조금 놀랍긴 하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딱 물론 좀 그것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 옛날 그 인터뷰 해킹 사건 이후로 그 김정은의 영린을 건드리기 싫었나?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런데 뭐 이제 드디어 뭐 건드려 보는 약간 그런 건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은 아 이거는 참 이게 벌써 1년 반 정도 됐죠 이 사건이 벌써 참 시간이 진짜 빠른데 네. 1년 반 전의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예, 팀장님
오픈 AI에서 이제 샘 알트만이 잘렸던 그 사건을 이제 영화화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지 싶기는 한데 하여튼 네 주연은 앤드류 가필드랑 모니카 바바로 그 다음에 저기 유라 보리수프가 될 것 같아요. 감독은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 그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감독이고요.
그리고 챌린저스랑 아. 예. 그쵸. 최근에 챌린저스 감독했었고.
네. 그 다음에 요즘 개봉한 영화가 퀴어.
예, 우리나라 개봉했나요, 그거?
지금 개봉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게 네. 대니얼 크레이그랑 나오는, 네.
네, 맞습니다. 예. 원래는 네. 이제 이 감독이 저기 DC에서 그 서전트 락을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연기가 돼갖고.
아, 시간이 비어서.
네, 시간이 비어서 그 사이에 영화나 더 만들자, 이러고 이제 해가지고 아마존 MGM 스튜디오 의 제작사가 맡았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자세한 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CEO였던 샘 알트만이 잘리고 다시 복귀하는 그 내용까지
5일간의 드라마죠.
네, 5일간의 드라마인데 여기서도 앤드류 가필드는 잘리는군요. 네, 하여튼
아, 진짜? 아 이건
돌아온다는 게 차이기는 한데
예, 그 이거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아 소셜 네트워크도 소식 있었지 뭐. 네, 간단하게 지금 여기 드리면은 소셜 네트워크도 파트 2를 만든답니다.
아이고.
예, 네, 그 아론 소킨이 또 각본을 쓴다고 하고요. 뭐 감독도 한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아직은 저 제시 아이젠버그가 과연 저커버그로 돌아올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하는데 내용을 뭘로 할까요?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청문회 나갔던 거?
청문회 나갔던 거 정도인데.
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 뭐 이렇게 큰 드라마가 없었잖아요. 지금 이 소셜 네트워크는 그 마크 저커버그의 초창기 때 드라마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뭐 이제
페이스북,
뭐 예. 친구들끼리 뭐 그 뭐 창립자하고 인스타그램 사가지고 지금 뭐 독점 주기네 뭐 안에 하는 거 그런 거 하나?
그럴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왜 하는진 모르겠지만, 네 또 한답니다. 이게 그 이게 무슨 전 이런 뭐. 소셜 네트워크를 전기 영화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영화를 파트 2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참 뭔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옛날에도 무슨 저 스티븐 소더버그가 체게바라 무기 이제 전기 영화를 두 파트로 나눠서 만들었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뭐 그거는 근데 제 생각에 애초부터 2부로 나눠서 제작할 생각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 이거는 지금 갑자기 속편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생각이 네. 없다가 그것도 소셜 네트워크가 언제 나왔죠? 그것도 2010년? 그때쯤 나왔나?
그쵸. 꽤
오래됐죠.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저커버그는 어떻게 사는가, 15주년 기념판 뭐 이런 건가.
아, 진짜네. 2010년 했네. 네. 네. 그래서 여기도 앤드류 가필드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직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해지기 전이죠. 아직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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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모니카 바바로는 누구를 하는 거죠? 누구를 하려나? 그 정도로 젊은 캐릭터가 그분인가? 뭐냐 소라 비디오 트레이닝 유튜브를 했냐는 말에 답 못했던 그분인가요? 아, 그분이려나?
이름이 미라 무라니 무라티
무라티 예.
예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만뒀고 이제 지금은 뭐 딴 자기만의 회사 차리고 나갔다고 하나? 이름이 제목 얘기도 안 했네. 제목이 아티피셜이랍니다.
네 아티피셜이라는 제목이고
뭐 네 그 드라마가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줄은 모르지만. 네, 그럼, 예. 거기까지 할게요. 아, 그 다음은, 또 아마존 MGM 소식이에요.
네.
다음 007 영화의 감독이 결정이 됐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 일단은, 뭐,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태까지 노타임 투 다이 이후로 그 007 영화가 없었던 이유가 일단은 그동안 아마존이 MGM 스튜디오를 샀고요. 근데 이거를 샀다고 해서 이제 아마존이 007 시리즈의 창작권을 완전히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그거는 저기 이제 시리즈 제작자인 바바라 브로콜리 씨와 그 다음에 마이클 G. 윌슨이 아직 가지고 있었고, 이제 둘은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을 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007을 갖고 뭐 스피노프도 만들고 싶고 뭐 TV 모시기도 만들고 싶고 한데, 바바르 브로클리가 그걸 멍청한 짓이라면서 다 막고 있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마존이 쇼미더머니를 치셨어요. 우리가 10억 달러 줄 테니까 그냥 손 떼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드디어 창작권을 다 가져왔고, 이 와중에 뭐 이제 그럼 이제 곧바로 다음 영화 제작을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감독을 서치를 한 결과, 이제 드니 빌레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듄 2부작으로 유명하신 드니 빌레브가 감독을 맡게 됩니다. 그 외에 누가 각본을 쓸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누가 이제 제임스 본드를 하게 될 건지는 아직도 발표가 안 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 루머에 따르면은 각본이 나와야지 캐스팅 작업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네.
어디보단 낫네요.
어디였죠, 그건?
저희 영화 촬영하면서 각본 쓰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어디, 뭐, DC요? DC였나?
마블이요.
아, 마블이요?
마블이요.
그래요. 네. 그래. 아니, 근데 뭐 이건 뭐, 근데 루머긴 할 거. 왜냐면, 저희가 얘기했나요? 이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지금 에런 테일러 존슨이 최근에 오메가.
네, 그 얘기는 했습니다.
네, 오메가 엠베서더도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런 테일러 존슨이 지금 되게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기는 하죠. 근데, 뭐, 근데 각본을 보고 정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 게, 각본을 어느 정도 얼추 이제 그 결정을 해야죠. 뭐, 젊은 본드를 할지 아니면 좀 나이가 든 사람을 할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뭐, 그렇죠. 그거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 지금 제가 대충 기억나는 지금 후보군이 이제 에런 테일러 존슨이랑 톰 히들스턴이랑 뭐 이드리스 엘바, 뭐 그 이드리스 엘바는 좀 옛날 얘기긴 하다.
네, 좀 오래되기는.
오래된 떡밥이긴 한데, 뭐 하여튼 헨리 카빌. 왜 헨리 카빌 가먹었니? 헨리 카빌도 되게 유력한데, 이분들 공통적으로 봤을 때 다 한 40대? 정도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니얼 크레이가 가장 젊을 때 캐스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40대 뭐 30대 후반이었나? 뭐 하여튼 그랬던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 나이대로 계속 가려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드니 빌레브 감독 좋�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분 거는. 그 옛날에 컨택트, 그러니까 해외 개봉명은 어라이벌이었는데, 왜 컨택트라는 이름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영화 중에 컨택트라는
있었죠. 그 조디 포스터 나오는 거, 예.
그거 따라서 봤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는 거죠.
저도 잘.
왜 굳이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 연관점을 짚고 싶은 거죠, 뭐 하여튼. 왜냐면 걔는 콘택트, 얘는 컨택트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어라이벌로 나왔을 때 뭔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게 옛날에 그썰 있잖아요. 투모로우가 원래 원제는 The Day After Tomorrow인데.
그쵸.
이게 진짜예요? 근데 이게.
네, 맞아요.
그 이유가, 그 투모로우로 바꾼 이유가, 내일, 원래 The Day After Tomorrow는 이제 번역하면 내일 모레. 인데 내일 모레라고 하면은 경각심을 못 느낄까봐 내일로 바꿔.
너무 길어서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 내일 모레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우리나라 사람들 그 빨리빨리 민족이 그 경각심을 못 느낄까봐 바꿨다. 네, 뭐 그렇죠. 너무 길어서 쓸 수도 있고, 둘 다 이게 사실은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그 제목 자체가 그 약간 멀어 보이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뜻으로 지은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뭐 하여튼, 네. 그래서, 어쩌다 얘기했었죠? 또 시작이네, 이거.
그 컨택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다. 네네.
저는 그 컨택트도 제 취향이 좀 안 맞았었고, 모르겠어요. 다들 명작이라고 그러는데, 본 지가 오래돼서, 그때 영화관 한 번 보고 안 봤으니까, 그때 되게 은근히 기대를 많이 했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되게 실망해서 나왔어요. 아마, 왠진 모르겠는데 뭔가 굉장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실망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실망해서 나왔던 기억이 있고 듄은 파트 1을 보다가 이렇게 저 월드 이렇게 그 이 속편을 위한 상차림이 이렇게도 못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파트 2를 안 봤어요. 너무 이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파트 1이랑 파트 2를 좀 이어서 보면 조금 이해가 좀 나으려나 싶기는 한데 이게 되게 뭐랄까 파트 1이랑 파트 2를 잘 나눠서 만드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만들 때 뭔가 영화가 그냥 2시간 거의 3시간 가까이 되는데 그 3시간 내내 그냥 서막만 하다가 끝난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물론 중간에 뭐 아라키스 그 누굽니까 아트레데스라 그래야 되나? 아트레이디스 가문이 뭐 이제 뭐 몰라 전 침략 전쟁을 하고 몰락하고 그런 좀 볼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전반적인 부분이 좀 지루해서 그래서 지루했고 좀 그래서 아 이 아저씨는 나랑 안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007을 맡으면은 어떨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제가 좋아할지는 모르겠네요. 네.
저도 드니 빌레브는 좀 긴 영화들 위주로만 나오니까
아 그렇죠.
네. 듄도 그렇고 그 이전에 뭐 프리즈너스도 그랬고 좀 긴 영화들 위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007도 길어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은 일단은 나와봐야 알 것 같기는 한 것이 듄은 또 저는 그냥 적당히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듄이 이제 007이 듄처럼 이렇게 된다면은 싶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영상미는 좋게 근데 뭐 노타임스타인도 영상미는 좋았는데 뭐 하여튼 그랬는데 뭐 하여튼 저는 좀 관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결정은 됐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뭐 이제 여러 요인으로 이분이 이제 저 최종 그 골인을 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
결승점까지 도달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 실제로 노타임투더도 원래 데니 보일이 맡기로 했다가 이제 그 견해 차이로 이제 하차를 하고 이제 캐리 후쿠나가가 이어받아서 이제 지금은 노타임투더를 만든 건데 그러니까는 네 충분히 중간에 하차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아까 그 루머에 따르면은 저 빌레브가 파이널 컷이 없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감독이 최종 이제 편집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이제 아마존이 최종 편집 결정권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네. 논란이 했다라면 이제 바로 이제 하차했겠죠. 네. 네. 그다음은 좀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재밌는 소식인데 두 가지입니다. 이제 닐슨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 닐슨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두 가지 부분이 좀 흥미로운 게 하나는 미국에서 스트리밍 시청률이 이제 TV의 시청률을 뛰어넘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뭐 0.4% 정도 차이긴 한데 뭐 44.8이랑 44.4였나 2였나 그 정도 차이긴 한데 그거를 그 스트리밍이 드디어 이번에 제쳤다. 그 일반 TV를 제쳤다. 우리나라는 아직 뭐 데이터를 나온 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전역에 제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당장 저희만
워낙에 애초부터 TV 방송보단 다운로드를 먼저 하던 많이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참 암흑의 시대였죠.
네,
말 그대로 암흑의 경로, 어둠의 경로를 찾아 헤매는데 암흑의 시대였죠. 정말로. 예, 네, 그랬네. 우리나라는 더 그랬구나 생각해보니까. 네, 그랬을 것 같군요. 네, 그래서 우린 미국에서 처음으로 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는 이제 미국인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옛날에는 뭐 뉴스를 보려면 뭐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TV 뭐 9시 뉴스 뭐 뉴스데스크 이런 거 뉴스데스크는 아직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걸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소셜 미디어가 뉴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가 이제 1위가 됐다. 라는 소식인데요. 소식이에요. 이게 약간 일장일단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물론 뉴스데스크 같은 거는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나중에 보여주는 거니까 이제 그게 좀 적당하진 않을 수 있죠. 그 이제 뭐라 그러니 시의성 이런 게 뒤떨어지긴 수는 있죠. 뭐 특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옛날에 저희 내란 사태 때 계엄 사태 때 자고 일어났더니 라는 말이 진짜 그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 시작했다 계엄 끝났다.
네 계엄 시작 했다, 계엄 끝났다, 이거, 근데, 그러니까는 뭐, 그때를 생각하면은 사실, TV가 확실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 신속성 때문에, 이제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이제 빠르게 퍼진다는 거죠. 그 문제가 또 있고 참 복잡한 복잡 미묘한 그런 건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네. 하여튼 뭐 되게 그래도 기념비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이제 스트리밍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역설적으로 뭐냐면은 광고 이제 이런 TV 광고나 이런 걸로 돌아가는 이 산업에 이제 그것도 다 뒤집혀진다는 뜻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이미 광고는 사실 뭐 TV보다는 소셜로 많이 이미 넘어간 상태이긴 했지만 이거를 또 이게 또 좀 이제 TV는 앞으로 좀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런 방송 TV 같은 경우는 좀 확실히 시간이 갈수록 그 내려갈 것 같아요 점점. 예.
아까 잠깐 그 티빙이랑 웨이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굳이 이거를 합쳐도 상관이 넷플릭스를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지금 TV랑 웨이브가 합쳐지면 넷플릭스보다 커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부정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는 어차피 사람들이 컨텐츠를 보고 들어가고 TV랑 웨이브는 실시간 TV를 틀어놓으러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더라고요.
그럼 실시간 TV에서 얘네들이 독점을 하는 거지.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말이 다른데?
네. 뭐 그런 그래서 이제 둘의 영역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승자는 유튜브가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한국에서는 확실히 유튜브가 이거를 다 제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요즘 들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쇼츠 보고 뭐 인스타 보고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진짜 집에 TV 하나 놓듯이 그냥 계정 하나 걸어놓는 수준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유튜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식은 아니구나. 간단하게 얘기해볼게요. 저희 둘 다 사실은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이제 오징어 게임 이제 시즌3가 나와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 뭐 난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평을 보니까 굉장히 좋진 않더라고요.
네. 열심히 후속작 만들려고
아니 그 스피노프
예 네, 스피노프 하겠다고 애는 썼는데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이게 원래 이렇게 커질 세계관이 아니었는데 이제 억지로 세계관을 키우려다 보니까 약간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네 그리고 이거를 키워야 되니까 누구 이제 저 이 두 사람의 둘 중에 승자가 누구인지가 너무 빠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스포일러 얘기해도 되나?
아니 전 다 봤어요.
아 저도 이미 얘기는 다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스포일러 얘기할게요 하고 가는데 아니 이제 딱 그 뭐야 이정재하고 이병헌하고 근데 만약에 스피노프를 하고 싶으면 오징어 게임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 성기훈의 목적은 이 오징어 게임을 없애는 건데 만약에 스피노프를 만들고 싶으면 이거 이기겠냐고 이길 수 있겠냐고 힘들잖아.
그래서 한국 지부만 없애는 걸로 끝냈잖아요.
없애긴 했어요? 없애긴 했구나.
그 좀 뭐 터뜨렸잖아요. 다 도망갔으니까 그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럴 것 같았어요. 만약에 스피노프 이렇게 얘기 나온다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 성기훈이 못 이기는 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는데 역시나 그랬고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뭐 저는 네 뭐 안 보고서 스포일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재밌는 저희는 그 와중에 저랑 이제 티더님 둘 다 F1 더 무비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 세그먼트를 위해서 저기 F1 그 이제 저 중증 F1 빠돌이인 저 일단 호갱을 저 소환을 할까 했는데 뭐 네. 저희끼리 얘기할게요. 사실 제가 저 호갱한테는 얘기를 들어서 영화 자체는 탑건 매버릭을 그냥 저 F1으로 이끌고 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조금 확실히 독창성은 좀 덜합니다. 근데 뭐 기본적인 재미는 보장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예. 되게 탑건 매버릭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두 타이틀 캐릭터가 딱 그, 이제 저, 매버릭이랑 루스터의 그 관계랑 되게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요. 그 옆에 이제 그 러브 인트레스트가 있는 것도, 상대역에 있는 것도, 그것도 탑건 매버릭이랑 비슷하고요. 전반적으로, 뭐, 플롯의 진행도 좀 비슷하게 갑니다. 예. 네,
그거는
비슷하게.
이제 보통 스포츠물 영화들이 거의 그런 전개를 따라가죠.
네, 뭐, 그건 도리어 이제 탑건 매버릭이 좀 그런 거를 많이 참고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그래도 되게 좋다고 느꼈던 거는 진짜로 그 현장감은 정말 잘 살렸다. 이 영화 자체가 뭐 거기 이거를 그 F1 그 머신 이제 차 F1 레이싱카 위에서 찍으려고 아이폰을 개조한 특수 카메라를 만들어서 올려서 촬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일반적인 카메라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 F1의 그 레이싱카 자체 그런 거랑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공기 역학의 레이머 쪽에 문제가 돼서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한 그런 이제 특수 카메라를 애플에서 만들어줬대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만들어줬는데 그걸 이제 아이폰 기반으로 해갖고 그 개조를 한 거라고 합니다. 아이폰 센서랑 이제 프로세서랑 가져다가 그걸로 해서 만들어서 뭐 원격으로 이제 아이패드로 컨트롤할 수 있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촬영 방식이랑 뭐 이제 그런 촬영 앵글들 그런 것도 보면은 좀 탑건 매버릭이랑 좀 비슷한 감이 있기는 한데 그 아무래도 전투기 안에서 찍는 거랑 아무래도 그 F1 레이싱카에서 찍는 거랑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더 챌린지가 더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뭐 보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이거는 아마 저 티터님 동의하실 거예요. 아마 그 이제 IMAX보다는 돌비 시네마나 아니면 애트모스관에서 보시는 걸 추천. 네. 예, 왜냐하면 사운드가 죽여주는 영화거든요. 네. 뭐 이거는 사실 포드 대 페라리도 비슷했는데 역시나 이제 레이싱 영화인 포드 대 페라리랑도 비슷하게 그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예요. 그래서 뭐 비주얼보다도 영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운드가 더 하기 때문에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지금 애플 TV 앱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F1 이거 더 무비의 그 햅틱 예고편을 보실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아마 옛날에 이제 애플이 이제 애플 뮤직에다가 이제 그 음악이 재생될 때마다 진동을 넣어주는 그런 거를 만든 적이 있는데 아마 그거를 응용을 해서 만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느낌을 그게 확실히 사운드가 중요한 영화예요. 그래서 애트모스나 아니면 돌비 시네마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뭐 다른 부분들은 이제 다른 플롯 포인트를 다 뭐 좀 영화적 허용 수준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뭐 이런 언더독 스토리를 실제로 어떻게 하려면은 사실 좀 그 이렇게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이제 다시 최고로 올라섰냐의 그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확실히 무리수를 좀 둔 게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F1 팬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불만인 거죠. 그 이제 무리수를 많이 뒀다. 이게 뭐 저희가 뭐 스포일러라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뭐 좀 실제로 현실에서 그랬으면은 규정 위반이었을 법한 장면들이 많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스포츠 영화다 보니까 스포츠 영화에서는 좀 이제 스포츠맨십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 브래드 피트의 캐릭터가 하는 이제 그런 행동들이 저게 과연 스포츠맨십에 어울릴 만한 이제 행동 거지인가라는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F1 팬들이 보면은 뒷목을 잡고 그리고 F1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실 잘 모르는 것, 그러니까 좀 이해를 못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그 F1에서 지금 이 영화에서 많이 이제 다루는 개념이 바로 타이어 교체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실제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 경기마다 특정 타이어를 쓸 수 한 번씩밖에 못 쓴다 뭐 이런 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뭐 컨디션이나 뭐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떤 타이어를 먼저 쓰고 어떤 타이어를 중간에 바꿔서 뭐 상대방의 그거를 이제 대응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사실 실제로 F1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이긴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왜냐하면 이제 F1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이나 뭐 차 자체는 각자 개발을 하는 거지만 타이어는 똑같아요. 이제 똑같이 이제 피렐리에서 공급하는 똑같은 타이어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각자의 차트성, 그리고 뭐 이제 그날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될 트랙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각자 팀마다 이제 그 타이어 전략을 짜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게 왜 중요한지는 딱히 안 다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저걸 뭐 타이어 교체하는 거 뭐 그게 뭐 대수라고 저렇게 막 전략까지 짜고 막 이러는 거지?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F1을. 그래서 그 F1에 대한 좀 설명이 부족한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설명이 좀 부족했고,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F1 팬보다는 좀 후보자
그렇죠.
잘 모르는 분들이 봐야 조금 더 이제 좀 그 비주얼을 즐기고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뭐 F1 팬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그 영화보다 이제 그 F1을 좀 그 정말 그렇게 좋은 화면과 좋은 사운드로 그거를 들을 기회는 직접 그 차를 몰아보는 거 말고는 아마 기회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 영화 자체를 이제 F1 그랑프리 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할 때 뒤에 곁다리 껴서 네. 촬영을 했대요. 경기를 할 때. 뭐 경기 이제 뭐 아마 예선할 때 뒤에 살짝 껴서 촬영을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영화를 그 이제 F1 이게 23년 시즌 때 뭐 그랬다는데. 왜냐면 예선 어차피 그 각자 이제 시간만 내면 되는 거라서 아마 그때는 좀 경기에 좀 지장을 좀 덜 주니까 그때 아마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거만큼의 현장감은 이제 그 F1에서 현장감을 느끼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이제 그 뒷목 잡는 건들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또 웃긴 게 루이스 해밀턴이 제작자예요. 프로듀서로 들어가 있어요. 크레딧이. 근데 이 사람이 검수를 하긴 했나 싶어요. 아니면은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이제 F1을 주최하는 FIA에 당연히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졌겠죠. 걔네 FIA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는 건데 걔네들이 이걸 보고 괜찮다고 한 것도 좀 놀랐고, 왜냐면 이 영화에서 하는 행동이 실제로 비슷한 걸 했는데 이제 팀 전체가 이제 실격당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FIA는 이걸 보고 왜 오케이를 한 것까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 보통 이제 영화의 그 이제 개연성의 법칙에서는 그 이제 그 원칙이 하나 있대요. 바로 하나만 이제 믿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영화에서 플롯상에서 이제 가정이나 이런 이제 설정을 이제 할 때 그 딱 하나만 이제 그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딱 하나만 납득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무리수스러운 설정이나 뭐 전개나 이런 거를 할 때 딱 한 번만 이제 관람객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다. 그 이상으로 여러 번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관람하는 사람들이 이게 개연성이 없는 영화라고 생각을 할 거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대요. 근데 F1은 그 하나를 빼면은 잘 만든 영화예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조금 중간에 굳이 러브라인을 넣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그런 것도 좀 들긴 합니다만, 몇 가지 그런 거 빼고는 영화 자체는 재밌다. 영화 자체는 재밌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이제 되게 현장감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 영화다. 네, 저는 그렇게 평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애플 로고 보는 게 참, 네.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애플 제품을 영화관에서 사용을 했던 뭘 한 거니까, 네, 되게 기분이 이상했다.
저는,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F1 팬들이 뒷목 잡겠다라는 거는 확실히 뒷목을 잡을 것 같기는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우린 이기는 거야. 이거 살짝 그 라이엇 게임에서나 보던 그런 전개여가지고, 그렇긴 한데, 애플이 F1 중계권을 샀나요?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아닌가?
살려고만 했었죠.
네, 아마 네. 시도는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쿠팡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제 기억에 이게 샀던 것 같진 않은데, 엄청 돈을 쓰려고 했던 것 같다고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안 팔렸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영화 만들 때 왜 이런 내용을 승인을 해줬나? 검수를 했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사실 뭐 중계권 딜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오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런 내용의 영화를 만듦으로써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영화 뭐 레이싱 재밌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화적으로 허용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뭐 러브라인은 정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러브라인은 없어도 되는, 거의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
아니, 그리고 끝에 그것도 없잖아. 그거에 대한 페이오프도 없잖아요, 사실, 끝에.
그쵸. 그래서.
이건 스포일러지만.
저는 맥프로 광고하려고.
맥스튜디오였어요.
네, 맥스튜디오 광고하려고 넣어놓은 장면들을 넣기 위해 그 캐릭터를 넣었고, 그냥 그렇게 보여주면은 좀, 너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러브라인으로 바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보시면 이제 막 애플 제품들이 엄청 깔려있는 장면을 배경으로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하는 곳에 레이서가 찾아갈 이유가 정말 딱 그 뭐야 차 바꿔줘 이거 말고는 없는데 차 바꿔줘 하러 가면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려면 사실 맡겨놓고 아무 생각 안 하다가 차 나왔어요 하면은 네 나오니까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기 위해 러브라인을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막 1인칭 시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보통 레이싱 영화 하면 1인칭 시점이 많이 나오는 건 맞으니까 근데 이제 사운드가 엄청 좋았잖아요. 저희 애트모스에서 봤는데 중간에 이제 브래드 피트가 엄청 집중해서 레이싱에 몰입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막 숨소리가 정말 뒤에서 어떤 사람이 한숨 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사운드 좋다 이러고 이제 막 봤었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이제 비전 프로랑 저기 에어팟 맥스 끼고 보면
뭐 공간 그걸로 하면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겠는데 하는 생각과
아마
함께
비전 프로판은 뭔가 중간중간에 좀 이머시브 그거를 좀 넣을 그쵸. 것 같아요. 이머시브 장면을 좀 넣을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스크린엑스도 촬영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IMAX로도 촬영을 하고
아마 그것도 이머시브 포맷으로 찍은 다음에 그냥 그거 네, 적당히 컨버전 넣어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참 일단은 그 비주얼은 정말 좋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딱 비교가 되는 게 그 이제 아까도 얘기한 포드 대 페라리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드 대 페라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포드 대 페라리가 낫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사운드 쪽에서는 유쪽이 조금 더 좋았다. F1이 조금 더 좋았다.
아, 그치 뭐 좀 약간 다르긴 하죠. 거기는 좀 더 날 것의 사운드긴 하거든요. 포드 대 페라리는 왜냐하면 옛날 배경이니까 1960년대가 배경이니까 그 V8의 소리와 그 다음에 특히 저는 그 포드 대 페라리 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기어를 바꿀 때 덜커덕하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요. 그 포드 대 페라리는 언제 한번 다시 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를 생각해서라도 네 F1 잘 만들긴 했어요. 그거 하나가 좀 심각하긴 한데 이제 F1 팬 이제 저기 땅콩의 뒷목 잡는 장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기는 하는데 네 잘 만들긴 했습니다. 영화 자체는 그것도 사실 좀 그렇긴 해요. 그 굳이 그렇게까지 꼭 그렇게 더티 플레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예, 꼭
지금 때마침 뉴스가 하나 더 있네요.
뭐죠?
애플이 아까 말씀하신 카메라를 F1 중계 전격 지원하려고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얘네들이 이거 만들어갖고 F1한테 공급해갖고 이제 왜냐하면 F1 경기 때도 이제 대시캠 이런 게 다 있어요. 이제 각자 네. 그 선수 그런 거 캠을 하는 게 있다는데 역시 해주는 역시 저걸 이걸 언젠가 얘네들이 이거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거 이제 F1 그 공기 역학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이거 F1에 공급하려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진짜네.
지금 협의 중이라고 기사가 있네요. 이제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계권도 하나 할 것 같은.
네. 그거 네 한번 넣어주실래요? 그 링크.
아, 네 링크 네. 드릴게요.
예.
네.
참 궁예 엄청난 궁예였다. 네. 뭐 최소한 F1 팬들이 얻는 건 있네요. 다행히도 얻는 게 뭐 잃은 게 아주 없진 않네. 네. 하여튼 네. 한번 보세요. 영화는 재밌습니다. 제 생각에 애플이 엄청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엄청나게 욕 먹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지갑 앱에다가 광고를 띄운 거예요. 팬덴고로 예매하면 뭐 10% 할인 어쩌고 저쩌고를.
어디랑 비슷한 짓을 하셨네.
예, 요즘 안 그래도 좀 민감해 죽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도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욕을 드시 처먹고 계신데.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애플 오리지널 영화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들인 영화일 거예요. F1이. 그러니까는 얘네 입장에서는 그런 거 그렇게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홍보를 뭐 대충해서 아마 영화 제작 가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뭐 대충 예상하기로는 손익분기점이 6억 달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보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네. 하여튼 네, 뭐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아 고깃집은 여기까지고 일단은 하나 또 저희 앱 아이폰 사용자들의 수건 사업 하나가 이루어질 참입니다. 바로 티머니가 애플페이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것도 조금 된 소식이긴 한데 사실 할 말이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발표가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 예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알려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스크린샷에서는 이제 익스프레스 교통카드 기능, 그러니까 iOS에서 지원하는 기능인데 이게 옛날 일본에서 이제 스이카 써보셨으면은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아이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쓱 하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체크 뜨면서 이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똑같이 도입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그게 이제 스크린샷으로 좀 보여서 이거를 하는구나. 이제 의문점은 이거죠.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건가? 일단은 지금 서울시가 얘기했나 뭐 누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티머니가 얘기했나는 모르겠는데 기후동행 카드는 지원을 할 것 같다라고 하고요. 왜냐면 그거는 티머니가 주체로 하는 거니까 뭐 서울시에 그거를 받아서 티머니가 주체로 서비스를 하는 거라서 아마 그건 문제없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신용카드 기반 아니면 K패스 왜냐하면 K패스 같은 경우는 카드사들이랑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라는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한다니까 뭐 추후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이폰 17대 근데 아이폰 17은 때나 하려는 거를 이제 지금 지금 이렇게 미리 발표한다는 것도 조금 웃겨서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한 여름때쯤 할 것 같긴 한데 예. 일단은 이거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풍악을 울릴 때는 된 것 같아요. 풍악을 드디어 하나 뭐 울리고요.
정말 진짜 가까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얘네들이 공식 발표했다는 거는 제가 옛날에 기억하기로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지원 발표했을 때도 한 2, 3주?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뭐 3월 며칠부터 이제 한다라고 딱 해서 이제 그때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이거 이번에도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여름쯤에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이거는 좀 게임 쪽 얘기긴 한데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엑스박스 무슨 핸드헬드 머시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그건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에이서스의 이제 그 LI라고 하는 이제 핸드헬드 이제 그 게임기, 그러니까 핸드헬드 이제 게임용 UMPC가 있는데, 이거를 이거에 이제 엑스박스 버전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엑스박스 버전은 무슨 차이냐? 바로 이제 게임 런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 기반의 이전 핸드헬드 이제 게임 UMPC들의 문제들이 뭐였냐면은 윈도우 UI가 너무 개떡이다. 왜냐하면 뭐 런처 같은 게 없어서 그냥 그 폰톱으로 스타트 뭐 시작 누르고 뭐 해갖고 그렇게 해서 게임을 틀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UI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번에 그거를 통해서 LI를 통해서 이제 그걸 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윈도우에 이제 그 액박 런처를 얹은 버전이 바로 얘네들이고요. 뭐 제가 듣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이 런처들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돌릴 수 있게끔 제공을 할 거라고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얘네들이 먼저 탑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얘네들은 엑스박스 게임은 못 돌려요. 근데 왜 엑스박스야? 그러니까 엑스박스 게임을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돌리냐? 스트리밍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UMPC의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지금 요즘 스팀덱에서 게임하는 것도 보면은 요즘 게임들은 최적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스팀덱 나왔을 때는 막 AA급도 이제 최적화가 돼서 돌아간다. 이게 거의 셀링 포인트여가지고 사람들이 사기는 했었는데 이제는 게임들이 안 돌아가거든요. 여기에 사양을 맞춰서 하려면 이제 계속 최신 버전을 사야 되거나 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방법이 스트리밍밖에 안 남아요. 이제 그럴 거면 차라리 가격을 싸게 해서 스트리밍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기는 한데 그게 맞는 건데 제 생각에는 저거 같아요. 엑스박스 클라우드?
네.
네, 그걸로 스트리밍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냥 봤을 때 이제 UMPC의 목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스트리밍 기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안에 게임을 깔아서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연결해서 플레이하는 게 맞는 것 같은.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라는 것도 그런 것 같고 얼마 전에 보니까 닌텐도도 저거 한다면서요. 스위치 2에 있는 스위치 2를 집에다 두고 스위치 1을 스트림 같은 와이파이에 있는 스트리밍 스위치 1으로 스트리밍해서 플레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스트리밍 앱을 이제 스위치로 출시를 하겠다.
예, 네, 뭐 네. 그런 식인 거죠.
아 닌텐도가 그거를 해주려나?
잠시만요. 이게 그 스위치 집에 있는 스위치끼리 게임을 공유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아, 그 게임쉐어요?
네, 게임쉐어.
네. 아, 그게 그 방식으로 이제 엑스박스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스트리밍을 때린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아, 지금 제 얘기는 그 스위치에서 그 엑스박스 그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UMPC들의 목적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 예. 네. 좀 살짝.
그래갖고.
네.
이제는 조금 아마 그러면 UMPC 가격들이 조금 더 싼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에 있었잖아요. 되면. 저 레노버가 네, 그, 레노버 아니 로지텍이 네. 나왔었다. 로지텍이 내놓은
로지텍도 그. 있었고.
네.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뭐 아야네온이 뭐 이랬던 친구들이 더 조금 더 싸게 나오지 않을까.
아 그리고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저 플레이스테이션
맞네, 맞네.
멀리 가지 않아도, 예.
네. 네, 그랬네요.
그래요. 뭐, 하여튼, 확실히, 그 전략 자체가, 예, 스트리밍 쪽으로 확실히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 다음은, 예. 저 트럼프 모바일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놀라운 거는 이게 그 트럼프가 처음으로 대선 도전한 걸 10주년을 기념해서 나오는 거랍니다. 별거 다 의미를 부여해서
아 참
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트럼프가 자체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 트럼프 재단이 있어요. 그냥 재단이라 그래야 되나? 트럼프 오르나이제이션이라고 그 트럼프의 이제 그런 다양한 뭐 자산이랑 회사들이랑 이런 걸 관리하는 주체인데 약간 저 우리나라 치면 저 삼성 그룹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트럼프 그룹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의 아들 중 하나가 이걸 운영을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겁니다. 알뜰통신사예요. MVNO고, MVNO, 티모바일 걸 쓴다고 하고요. 이름, 이제 유일하게 딱 하나, 요금제가 딱 하나입니다. 47 요금제라고 47불 45인데, 뭘 것 같으세요? 47불 45.
그게 뭐죠?
도널드 트럼프가 45대와 47대 대통령이거든요. 아, 이럴 거면 그냥 45불 47전으로 하지 왜 47불 45야? 뭐 하여튼
더 비싸게 하려고.
예. 하여튼 그래서
2달러라도 그, 비싸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경쟁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쵸.
아니, 네. 무제한 뭘. 데이터와 뭐 문자와 통화긴 한데.
아, 거긴 그래도 양심이 있다.
왜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그 정치에 많이 얽히신 분이 그 알뜰폰 하는 분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전, 아, 그랬나?
그, 저기, 정광훈 목사라고.
아, 그래요? 몰랐네?
그 유명해요. 그 알뜰폰 요금제, 알뜰폰 사업을 해가지고. 그, 저거예요. 교회에서 단체로 가입시키고.
아, great. 아, 그것도 예. 진짜 몰랐네? 아이씨, 왜 우리나라가 왜 모든 걸 앞서냐고요. 왜 그런 것까지 앞서?
저 이거 보자마자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게 네. 코드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였군요.
네, 그래갖고, 그, 네. 심지어는 여기는 요금제도 기부금이라는 요금제가 있었어요.
예?
네, 통신사 이동하고, 월 요금도 받고, 기부금도 받는.
네.
그런 좋은 회사한테 좋은 그런 요금제를 운영을 했어요.
혹시 그 뭐지? 걔네 그렇게 세금 피하나요? 종교단체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못 피할 거예요 아마.
아.
네, 이거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요금제가 여기 있다. 요금제 정보. 여기는 또 모바일 이름이 퍼스트 모바일입니다. 퍼스트 모바일, 네, 100기가 요금제를 사용하면은 65,000원이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아, 누가 여기서 적어놨네요. KT에서도 100기가의 요금제를 제공하는 LTE 다이렉트 요금제는 45,000원이다. 라고 적어놓고, 네, 뭐, 그 다음에 110기가를 제공하는 비디오 플러스 요금제가 있는데, 예, 네, 퍼스트 모바일은 69,000원이다. 아, 아니구나. 아니, 비디오 플러스는 KT 요금제네요. 69,000원인데 4,000원 차이다. 이렇게 써있고. 아, 그 다음에 여기 퍼스트 모바일의 시니어 요금제. 2기가는 14,300원이래요. 하지만 저기 KT M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안심 2GB 요금제는 8,500원입니다. 두 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황금성 짙은 요금제는 퍼스트 기부 10이다. 퍼스트 기브 10은 월 엘티베이터 3기가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38,000원이다.
그 네. 10은 그건가? 11조인가?
뭐 그런 거겠죠 아마? 네.
예.
참고로 KTM 모바일에서 월 4.5기가 데이터를 요금 제공하는 요금제는 8,800원이다. 3만원을 떼간다 이 얘기.
그러네 맞네. 아 예. 좀 어여. 아 지금은 근데 이름 바뀌었답니다. 저 더 PNL로 바뀌었다.
아 이게 저기예요. 더 PNL은 사업체 이름이고.
아 그래요?
네,
아.
그 알뜰폰 이름은 그 퍼스트 모바일이고요.
그렇구나. 가지가지들 하는구만. 하여튼 네 다시 트럼프 모바일 넘어갔어. 근데 이 와중에 아 이건 정관용도 안 한 짓이에요. 바로 아 핸드폰을 내놨는데 아. 이름이 트럼프 폰 T1 뭐시기인데 이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아 미국에서 만들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주장
포스트.
예, 주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 지금은 그 표현이 살짝 바뀌어서 뭐 이제는 뭐 이제 미국의 가치를 형상화한 폰이랬는데 뭐 그렇게 포장을 바꿨다네요.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나마나 이거 뭐 어디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들여와서
그쵸?
그냥 박스만 미국에서 포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겼는데 생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아메리카 그러니까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아마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 메이드 인 뭐라고 하려면은 또 그게
조건이 까다롭긴 하죠.
네, 법적 기준들이 좀 까다로워서 아마 일단 질러놓고 아 안 되네 슬쩍 폐지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뭐 $500라고 하고요. 네. 아 그리고 진짜 너무 취향이 트럼프스럽잖아요. 이게 생긴 게 금색이야 폰이.
이 뒤판 이거는 뭐예요?
T 뭐 트럼프 밑에
트럼프 미국. 아니 트럼프 원인 건 아는데 이게 금을 너무
금 진짜 금은 아니죠. 그거겠죠 그냥.
예, 뭐저 도금일 텐데.
도금이겠죠. 예. 도금이거나 뭐 애노다이징이거나 뭐 알루미늄이면
카메라 섬도 상당히 신경 쓰이고.
이거 제 생각에는 있는 존재하는 폰이 아니라 그냥 랜덤 것 같아요. 딱 봐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실제로 누군가 샀겠죠?
아직 뭐 가을에나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더벌지에서도 주문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다는데 깔라고. 당연히 안 줄 테니까. 리뷰인이세요.
그렇죠.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줄 리가 없죠.
거의 통신사가 직접 핸드폰을 만드는 거는 그 구글 다음이네요. 결국엔.
구글. 그렇죠.
구글은 픽셀을 만들고
그렇죠.
구글 1을 하면서 여기는 이제 T1 폰을 만든다.
트럼프 만든다라고 좀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아, 이 벤투 죽인다. 아메리칸 프라우드 디자인.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안에 백도어가 신겨져서 들어오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재밌겠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 다음은, AI 소식이 있는데, 좀 소송 얘기를 좀 가져왔어요. 예, 전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계속 쭉 있어 왔던 AI가 이제 저작권물을 학습하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엔트로픽,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이 소송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클로드 쪽 그 엔트로픽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주장을 여태까지 지금 AI 업체들이 주장했던 바는 우리가 학습시키는 거는 공정 이용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요게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이게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은 게 직접 구매한 도서를 스캔해서 디지털화 한 거를 AI 모델을 훈련에 이용한 거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결국에는 AI 모델도 뭔가 창작품이니까 창작을 장려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는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건 맞는 말인진 모르겠으나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엔트로픽이 서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흔히 말하는 G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아니면 그 립젠이 라이브러리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해적판 사이트에 있던 책들을 다운로드해서 학습한 게 이제 증거로 나왔대요. 그래서 요거는 불법 다운로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책을 사서 스캔 떠서 넣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는 불법 다운로드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요거 사건 자체를 분리해서 스캔한 도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불법 다운로드 한 책은 불법 다운로드 사건으로 분리해서 판결하겠다라고 해서 불법 다운로드 사건은 12월에 다시 재판을 연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배심원 심판으로 열린다고 하고요. 아마도 요건 이제 배상액 규모를 측정하는 재판이 될 거라고 하네요.
일단은 그걸 했다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판례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구매를 했다던가 뭐 어디서 받은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은 훈련을 시켜도 공정이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기업들도 다 재판은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하고 있죠. 오픈AI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이제 이곳들도 아마 저작권 분쟁에 휩싸여 있는데 그 불법 다운로드한 것들을 사용한 곳이 있어요. 메타.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부 여기 노트북으로 토렌트 돌리다가 걸려갖고 그거는 이제 아마 이것도 보상을 해야 될 거고요. 여기도 아마 배상을 하게 될 거고 대신에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 소송하고 있는 저기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합의금을 망창 들여가지고 네, 계약해서 사왔다라고 주장을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로픽은 이번에 판결받은 걸로 이제 계속 새롭고 창조적인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아마도 첫 판결이니까 계속 사건이 언급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요거 가지고 이제 얼마나 훈련을 시켜도 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산책은 직접 따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돼버린 사건이라 조금 지켜볼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제 다른 판결들 나는 것들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제 메타는 뭐라고 주장할지가 상당히 궁금해져요. 노트북에다가 토렌트 돌린 거는 엄청 클 건데.
근데 사실은 저 메타도 얼마 뒤에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도 메타가 일단은 승소를 했거든요. 근데
아 했나요?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정 이용으로 인정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판결 이제 그 재판의 과정에서 이제 이 훈련 과정에 대해서만 이제 그게 논점이 있었는데 왜냐면 근데 보통 이제 그거가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닝에 이제 이런 이제 뭐 저작권 그런 거 된 거를 쓰는 거는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 그 여기 이제 엔트로픽 그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 저기 이제 이 엔트로픽을 고소한 측의 변호사들이 한 멍청한 짓이 뭐냐면은 그 엔트로픽이 그렇게 이제 트레이닝을 한 게 그냥 이거는 그냥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냥 그 책을 읽는 건 가지고 얘기하는 거랑 다른 게 없지 않냐라는 그 질문에 인정을 했대요. 그 맞다고. 뭐 테크니컬리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얘네들 이걸 읽고 지가 하고 싶은 헛소리 내는 거니까 결국은 기술적으로 비슷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페인으로 작용을 했다. 왜냐하면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정말로 이제 저작권을 위반을 했다라는 게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 얘네들이 이거를 배워서 나온 아웃풋이 완전히 이제 아웃풋이 똑같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저작권 위반이다가 되는 건데 일단 엔트로픽 건에서는 그게 다뤄지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그쪽에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웃풋에 대해서 메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아웃풋이 실제로 이 되게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나온 증거들이 너무 약했다. 그러니까 한 50단어 정도밖에 똑같이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는 똑같다고 이거는 실제로 이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걸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메타가 승소를 했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이게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디즈니가 이제 하잖아요. 지금 미드전이 고소를 하잖아요. 근데 얘네 이게 디즈니가 이제 뭐 지금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뭔지
이게 네, 디즈니랑 유니버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네, 미드전이를 고소했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IP 캐릭터들을 가지고 너희가 영상이나 이미지 생성을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표절이다. 그다음에 뭐 저작권에 대한 프리라이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 소장에 그렇게 적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 어차피 그 스파이더맨이니 뭐 배트맨이니 스파이더맨이니 저기 호머 심슨이니 요런 캐릭터들을 너희가 그 이미지 생성에 사용한 걸 아주 계산적이고 의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IP를 수탈했다,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미드저니한테 한번 그걸 보냈대요. 내용 증명을 보냈대요. 요거를 쓰지 말아라, 이 캐릭터 생성하는 거 막아라 뭐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네, 씹었다고 합니다. 씹어서 그 미드저니 자체에 그냥 기능 중단을 요청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이제 아까 그거랑 대입을 해볼게요. 아까 이제 뭐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인풋으로 넣어서 아웃풋이 그 책이랑 비슷했냐? 그러니까 그 메타권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별로 비슷해 보이지 않았다가 결론이었잖아요. 거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그 저희가 예시 아마 이 기사에도 예시가 있나 모르겠는데 제 거의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쵸.
그냥 어떠한 가드레일 없이. 그러니까 제정신이었으면 가드레일을 만들었을 텐데 가드레일 없이 그냥 똑같이 스파이더맨 만드시고 똑같이 미키마우스 만드시고 와 미키마우스는 저 그거 됐으면 퍼블릭 도메인 됐으니까 조금 다르겠는데 뭐 엘사를 만들 수 있고 안나를 만들 수 있고 이러니까는 이거는 딱 봐도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I가 그 디즈니랑 유니버설 뭐 미니언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유니버설 이런 것들 인풋을 넣어서 훈련을 하니까 아웃풋이 얘네들이 똑같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트레이닝이 공정 이용이 공정 페어 유즈라고 이제 판결이 나서 좋아할 게 아닌 거예요. 그만큼 아웃풋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단순히 이제 그게 페어 유즈가 됐다고 해서 뭐 물론 큰 산 하나 넘은 건 맞아요. 근데 그 여전히 이렇게 만든 AI 왜냐면 AI라는 거는 뭐 그래요 가드레일을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드레일 AI라는 게 원래 얘네들이 코딩을 해서 만든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가드레일이 벗어날 거고 그러면은 분명 이 회사는 의도를 안 했지만 저작권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거예요. 지금은 운 좋게 그러니까 메타 건 같은 경우는 운 좋게 얘가 안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메타가 이걸 가드레일을 잘 쳐서 피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어요. 아니면은 이거를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거를 증거자를 제출을 했던 게 다 증거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그 결과물을 못 만들어냈던 건지 뭐 그런 건 것 같은데 지금 이 디즈니랑 유니버설이 지금 미드저니 한 거는 너무나도 지금 결과물이 빤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얘네 그러니까 메타랑 저 엔트로픽이 페어 유저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겼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공정 이용인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자체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웃풋으로 이제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제 저작권 위반을 했다는 거를 증명을 한 뭐 그건 아니구나. 뭐 그냥 일단은 뭐 둘 다 이제 그런 책을 가지고 트레이닝 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그쵸? 그 자체가 이제
어디서 나왔냐.
그게 문제인 거고. 어디서 나왔냐가 또 다른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그쵸. 근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AI 트레이닝에 있어서 모든 게 용서받는 그러니까 모든 걸가 이제 사면받는 건 아니고 그만큼 도리어 더 트레이닝할 때 이런 아웃풋 이게 대놓고 저작권을 위반하는 아웃풋들이 안 나오도록 이제 이 회사들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과연 이 회사들이 지네들의 AI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그러네요.
아마 멀지 않아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그 컨텐츠 아이디 쓰잖아요.
네, 그렇죠.
뭐 AI로 생성할 때 결국에는 컨텐츠 아이디로 뭐 하는 거 그런 걸 아마 달지 않을까 어느 기업에서든 하나든 달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거를 안 쓰는 모델이 더 인기를 많이 받고 제 생각에는 조만간 이제 그 오프라인 모델로도 엄청 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사실 이미지 가지고 뭐 만들고 하는 것들 뭐 미드저니뿐만 아니라 뭐 다른 AI 모델들도 그렇고 사실 사람들이 직접 돌려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게 많기 때문에 요거를 디즈니도 그렇고 여기서 뭐 공정 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정 이용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2차 창작물을 2차 창작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표절이나 저작권 위반의 그걸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거는 사실 사람이 해도 문제잖아요. 뭐 당장 우리나라 당장 그냥 사람이 만든 것만 해도 노래에 나와도 바로 뭐 표절 시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네. 멀리 가지 않아도 뭐 당장 사람들끼리도 그러는데 이제 AI 나오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AI로 뭔가 했을 때 살아남는 방법은 AI로 돈을 벌려고 안 하는 게 AI가 만든 무엇으로인가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게 제일 맞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소식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좀 핫했던 사건이죠.
예. 우리나라 분들이 여기 이렇게 잘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예.
S24가 네, 해킹을 당했습니다. 일단 대충 6월 15일이었나요? 저번 주에 보름 전 한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이었다.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접속이 안 돼? 이제 그러면서 책 사야 되는데가 아니라 나 내일 콘서트 가야 되는데 티켓 줘. 안 되네. 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커졌습니다. 6월 9일이네요. 6월 9일에 이제 서비스가 마비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마비되면서 근데 이상하게 그 웹사이트만 터지면 터지는 건데 갑자기 앱도 터지고 그 크레마도 터지고 회사 홈페이지도 터지고 그 예스24가 운영하는 스타일24라고 옷가게도 있어요. 거기도 터집니다.
연설도 다 터졌네.
네, 다 터지고 그냥 서비스가 싹 종료가 됩니다. 사람들이 왜 접속이 안 되지? 이게 새벽 4시였대요.
새벽 4시 그거 본 사람들도
와이트 누군가가 밤을 새다가 알았겠죠. 그거를 다음 날 오후에 공지를 올립니다. 금일 새벽부터 시스템 장애가 있어서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랬구나.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점점 일이 커집니다. 왜냐면은 예스24는 그 공연 예매 티켓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요 공연장들 전산 시스템도 예스24가 관리를 하나 봐요. 예매 내역이나 이 그 포스기라고 하죠.
오, 거기 네. 이제 거기 결제기까지.
네, 같이 나갑니다. 거기도 같이 나가서 공연 그 예매 티켓 발급해 주시는 분들이 수기로 작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원래 그 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하죠. 키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좀 이제 복구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키사에서는 우리는 제보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S24에서 하루 있다가 이제 공지를 올립니다. 랜섬웨어가 아니고 그냥 시스템 처음에는 시스템 점검 중이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랜섬웨어 장애로 인해서 이제 해킹의 랜섬웨어로 6월 9일에 이제 마비가 됐고 복구 작업 중이고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최대한 협조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바로 반박 성명을 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너희들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거부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내고요. 그리고 그 경찰에서 이제 예스24를 조사를 했는데 이제 뭐 그 정보 유출된 거 없냐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그냥 우리 컴퓨터가 마비가 된 거예요. 뭐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모든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보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는 백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에는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는
이승만짜리
그쵸. 그렇게 백업 데이터가 있으면은 당연히 복구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백업 데이터로 연결을 하면 되니까요.
그쵸. 근데 왜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보존된 상태임을 밝힙니다. 서버 백업이 완료되어 있어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 10일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금방 복구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키사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장문을 두 번 발표를 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ES24 발표한 입장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정리해 발표합니다. ES24는 키사와 협력하여 원인 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ES24 본사로 분석가들이 화요일과 수요일 그러니까 사건 당일에 두 차례나 방문을 했는데 예스24는 키사의 기술 지원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키사는 첫 출동 당시 예스24가 구두로 공유한 사항 외에는 별도로 조사한 사실이 없다. 키사는 예스24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정상 복구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예스24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갔는데 입구 밴하고 이제 절대로 그걸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예스24가 이제 또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주장하는 바로는 사건 터지고 4일 있다가 수작업으로 우리가 복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타일24도 접속이 되기 시작하고 예스24도 접속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직접 복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수작업으로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도서 주문은 가능하고 이제 뭐 티켓 서비스도 복구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차례차례 되는 줄 알았어요. 차례차례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뭐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네, 3일 전 6월 25일 날 네, YES24에 대한 JTBC가 취재를 진행해서 요거 이제 서비스 복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보도를 한 거죠. 예.
보도를 했죠.
예.
네. 그 랜섬웨어 업체에다가 9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 랜섬웨어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랜섬웨어 해커들, 해커 집단들도 정말 착한 게 돈을 받고 복구를 해줬어요. 보통은 튀죠.
아, 그렇죠. 빤스를 하죠. 네. 네.
보통은 돈 받고 튀는데
네.
예, 복구를 해줬어요. 정말 착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까지 계속 뭐 우리가 열심히 백업이 있어서 복구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고발이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발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 이제 벌금 물겠죠. 벌금 물고 뭐 위약금 문제도 있을 테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단 소송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진행되는 걸 더 봐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안 사고가 지금 올해만 몇 번 나는 건지.
그렇죠. 진짜 네,
너무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얘네들은 돈을 벌었으니까 이걸로 또 한국 기업 어딘가를 또 해킹해서 돈을 또 뜯고 뭐 이렇게 해서 무한 반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진짜 SKT는 아직도 지금.
그렇죠.
네.
지금도 조사하면 뭐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있었는데 숨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도 있었죠. 그 지금 뭐야 YES24 같은 경우에는 킹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주식을 증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그 해킹 사고 터지고 이틀 있다가 그 보안 정보 보호팀 팀장을 모집한 게 이제 그 채용 공고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웃음거리로 삼았는데 아 여기도 이제 불 붙었구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 한 달 전에 이미 모집을 하고 있던 공고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은 이쪽도 뭔가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시도가 있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옆 동네에 터졌다는 얘기를 뭔가 모종의 다른 경로로 입수를 했든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여기나 한 번 털린 적이 있잖아요. 그 고등학생한테 다 털렸죠 한 적이 있어서.
네. 다들 그래.
네. 그리고 뭐 이제 이거 기사 계속 나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기술 지원이 종료된 서버 OS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당장 그거 방치한 것도 문제기는 문제지만 일단 랜섬 걸린 거가 더 크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는 만약에 정말로 그냥 보안 문제고 이제 해킹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랜섬웨어 문제가 아니었다면
네.
이제 이걸 복구할 수 없는 이유가 운영체제 정말 운영체제 때문에 늦어졌던 거면은 이제 또 이거 로도 얘기가 많았겠죠. 아 나왔었구나. 요거 나왔네요. 그 보상안이 나왔네요. 보상안 같은 경우에는 회원당 5,000원짜리 상품권.
그래라.
그것도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 뭐 봐야 되겠다. 유효기간이 7월 6일까지입니다. 7월 6일까지 쓸 수 있는 5,000원 이용권이 있네요. 뭘 살 수 있지? 책 살 수 있고. 예약 예매되고 DVD 전상품 이용 가능이네요. 5,000원짜리 뭐 살 수 있나? YES24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 중에 5,000원 되는 건 잡지나 만화책? 만화책도 요즘 만 원 웃돌기 때문에 파이 패밀리가 5,400원이네요. 400원 더 내시면은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만화책 한 권이요?
네, 한 권이요. 그러네요. 아니면 문구를 살 수 있겠네요. 문구 뭐가 있지? 베스트 1위가 5,500원짜리 동원샘물 2리터 6병이네요. 이거 다 상품권 쓰려고 산 것 같은데? 다 물이네요? 무슨 일이지? 금액대가 다 5,000원짜리 물만 지금 사고 있어요.
에? 왜 물을 팔아요?
지금 베스트 1위가 1위부터 8위까지가 다 물이네요. 그 금액대가 다 5,000원인 거 보니까 아마도 이 5,000원을 그냥 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뭐지? 왜 물이지? 할 수 없는
예.
알 수 없네요.
하여튼, 네, 아, 각자, 아, 이게 각자 보안은 참 각자가 잘 챙겨셔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이게 서로 이제 좀 도와줘야 이게. 서로가 잘 하는데, 네, 쉽지 않네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더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쿠더캐스트/231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딱 정리해놓으니까 궁금하신 기사 이런 거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P0합니다. 저는 사이버펑크를 결국 PS4판을 샀죠. 네, 중고로
구매하셨군요.
네, 이게 왜냐하면 크로스세이브가 돼요. 스위치랑 스위치 2 버전이랑 그래서 크로스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PS4판을 산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난리 때문에 PS4판 개판한 사건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계획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PS5 무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 요즘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냥 네. PS4 게임을 사면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줘가지고 5로.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했고요. 근데 그 이제 스위치 2 버전이 이제 얼티메이트 에디션이라서 그 이게 팬텀 리버티 그 DLC 확장팩까지 포함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저는 지금 기존 오리지널을 아직 네. 그 원판 게임을 하고 있는데 동기화를 하려면 무조건 이쪽도 그걸 맞춰줘야 되더라고요. 아마 이게 중간에 뭐 팬텀 리버티 관련 그 뭔가 내용인지 아니면 뭔가
사이드 퀘스트가 아마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연고로 결국은 네, 팬텀 리버티 DLC를 구했는데 뭐 그렇게 해도 원래 정가가 8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왜냐면 그 PS4판은 15,000원 했었고요. 그다음에 팬텀 리버티는 35,000원이니까 그 DLC 확장팩만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근 5만 원에 산 거죠. 뭐 3분의 2 가격에 산 거죠.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아 참 저 스위치 리뷰 올라왔는데 예, 잘 봐주시고요. 되게 힘들게 썼어요. 아, 나 그 쓰다가 진짜 모든 리뷰는 참 힘들긴 한데요. 스위치 2는 네, LCD 관련해서 쓰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워낙 말들이 많아갖고 반응 속도가 느리네, 뭐하네. 근데 반응 속도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라.
저는 크게 못 느껴가지고 네. 사실 저는 뭐 이런 거 막 빨리 느끼고 그런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그 디지털 파운드리 그쪽 리뷰보다가 알았어요. 아, 반응 속도가 스위치 1보다 느리래요. 느리다 하더라고요.
터치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조작하는 게요?
그 화면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막 이렇게 빠르게 스크롤링 할 때 잔상이 있을 수 있다. 이게 화면이 빠르게 이게 안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예측하기로는 이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 같다라는, 왜냐면 전력을 이제 전기를 더 넣으면은 이제 그걸 반응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스위치 2가 그 배터리가,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독 모드에서 20W밖에 안 쓴대요. 저 PS5는 비슷한 거 돌리려면 200.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물론 사양 차이가 있긴 하지, 뭐 그래픽 그거 설정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사이버펑크를 양쪽에서 돌리면은 스위치 2는 20W인데 PS5는 200W 쓴다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사이즈가 한 4,000mAh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뭐 아이폰 정도 배터리인데 아이폰도 프로세서를 그렇게 막 2시간 내내 뭐 게임만 조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얘 수준을 닿는 거를 생각하면은 뭐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디스플레이에서라도 좀 전력 소모를 좀 아낄 필요가 있었던 게 예.
게임 응답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화면 응답 속도 생각을 안 해서.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대요. 그리고 저는 뭐 해상도도 이게 좀 업그레이드긴 해요. 올레드에 비해서는. 근데 올레드를 그쵸. 여기서 썼으면은 가격이 더 올랐긴.
그쵸.
아마도 제 생각에 원가 절감 선택인 것 같아요. 올레드를 안 쓴 이유는.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한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여기서 올레드 썼으면은 그리고 이게 HDR이 이미 있으려면 최소한 600니트까지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얘도 400니트에서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하려면은 뭐 최소한 제 생각에 8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었어서 뭐 화면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아낄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네.